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 좀 똑같은 본문으로 지금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2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간절하고 또 귀한 그런 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꺼이 낮아지고 또 무릎 꿇고 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좀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모티브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을 담아서 세운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싸움은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안에 여러 전쟁 기사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그 전쟁들이 있고, 또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싸운 전쟁 이후에 사사 시대에 또 이제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들이 있고, 또 왕조 시대가 되었을 때 남북조 양쪽의 그 왕국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적들을 맞아서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들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이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그런 초롱성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그 적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겐 뭐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은 어느 때는 변변히 창이나 칼도 없이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는 칼이 아니라 300명분의 횃불과 또 항아리, 그것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골리앗을 맞아서 싸울 때 돌멩이 다섯 개 하고 돌팔매 기구, 그것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실 때, 그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도 동일합니다. 대적 마귀의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우리는 육신의 지혜와 또 육신의 방법으로는 그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진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기도와 금식, 중보기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제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하는 것이라고 했냐면 에벤에셀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도우셨습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번 전쟁에서도, 이번 전투에서도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에벤에셀 이 돌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어디까지 도우셨냐,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속박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셨고, 또 구속하신 자신의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인도의 주님이셨고, 또 이집트 군대의 추격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 구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것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쓴물들,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또 12개의 우물과 이른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 쉬게 하시는 그런 위로의 주님이신 것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주님이 또한 공급의 주님이신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한번 좀 펴보시죠.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서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의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신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집트에서 먹던 그 고기와 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뭐 빵과 고기를 얼마나 풍족하게 먹었을지 그것도 의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세 번째 불평이었습니다. 그 바로 전에 한 불평이 뭐였냐면 15장 24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불평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그런 염려들, 그런 불평들을 너희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수많은 그 가축을 데리고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한 2,3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오늘 당장 지금 저녁이면, 해가 지면 먹을거리가 없는데, 그냥 굶어야 되는 판인데, 그리고 또 한낮에 열기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 땀은 나고 갈증은 나고, 그런데 물통에 물이 다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찌 마음이 초조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욕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당장 다음 달 가게 월세 나가야 되고 또 은행 대출 이자 나가야 되고 카드 대금 나가야 되고 아이들 학원비 나가야 되고 그래 들어가야 될 돈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밀려 있는데 그런데 이번 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막막한 심정을 느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번에는 지나갔지만 그러나 또 다음 달에 또 그 걱정이 또다시 밀려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이 역병의 시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떠나서 정말 모두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때 한 해 자살자가 13,367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13,0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3,563명이었다고 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8명, 100명 중에 38명은 돈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통계에서는 50% 이상이, 100명 중에 50명 이상이, 2명 중에 1명은 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을 극도로 우울하게 하고 또 극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모든 것을 정말 다 포기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자살을 택하는 그러한 일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당장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다면 그게 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이 오히려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죠. 누구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만 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전혀 안 든 게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광야와 같은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백성들의 생각은 여기 아까 보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3절이죠.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 너희 지도자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었던 거죠. 모세와 아론을 대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몰고 오셔서 나를 여기서 굶겨 죽이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들을 죽일 데가 없어서 그 광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신명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8장에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도 한번 보시면 14절의 그 뒷부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주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빵과 고기를 이제 이 신광야에서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13절서부터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 있더라. 깔려 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곧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78편을 우리가 좀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8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하실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넘쳤도다. 또 그들이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심에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심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남풍을 끌어들이시며 또 그들 위에 티끌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사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그들의 거처의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심에 이처럼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만나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뭐지? 뭐지가 만나의 그 단어적 의미입니다. 뭐지?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이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양은 둥글고 흰 서리같이 작고 또 고수풀씨같이 희고 혹은 델리움 색깔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델리움이 아마 나무인데 그 부델리움이라고 해서 그게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이 이제 굳어지면서 보석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색깔이었고 이것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빵을 해 먹는 것입니다. 납작한 판에 굽거나 납작한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끓여서 먹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맛은 꿀로 만든 과자 혹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비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거친 후 광야의 지면에 이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이것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1오멜씩 자기 먹을 만큼만 취했고 그랬는데 모두가 다 풍족하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러면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바로 전날인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나중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의 음식, 하늘의 곡식을 먹었는데 이 놀라운 것도 계속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 이 초자연적인 음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한 오멜, 일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 만나는 그 다음날이 되면 남겨두면, 다음달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고 썩는 것인데, 그렇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인데, 그런데 법궤 안에 보관된 그 1오멜의 만나는 계속해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광야의 성소 안에서 이제 이 빵이 보여주는 빵의 형태로 12덩이가 만들어져서 두 줄로 여섯 덩이씩 이렇게 테이블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갈아주고 그 올려졌던 빵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빵이, 이 만나가 영적 음식이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음식이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만나의 실체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물, 그 물을 쏟아냈던 바위가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지금 이 영적 음식에 해당하는 이 만나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47절부터 51절까지의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찾아보시지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이것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8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이슬같이 그렇게 내려주셨던 그 빵, 그 만나, 그 빵을 내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마침내 오셔야 될 생명의 빵 되시는 분, 모든 인류를 위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실 것에 대한 그 예표, 모형으로서 40년 내내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때 그 염려에 대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분은 공급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빵을 비처럼 비가 오듯이 그렇게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풍과 남풍에게 명령을 하셔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아오셔서 그 진영 위에 떨어뜨려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을까요? 이렇게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영에 신광야에서부터 떨어져야 할 이 만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전부터 이미 예비해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아오실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발하기 전부터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아시냐? 아, 필요한 줄, 아, 필요하구나. 아, 그 사실만 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사실 이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신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그 모습에 더 가까울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빵도 주실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하실 수 있으리요. 이것이 솔직한 저희의 참 심정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78편에서 아까 보니까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분노하셨냐? 이들이 빵을 구한 것 자체에 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고기를 구한 것 자체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빵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분노하셨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의 열기를 가리우고 밤에 추위를 덮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걸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분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분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시편 78편 2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그분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그래서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굶겨 죽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굶어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하심 가운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순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낼 것인가? 하나님 주시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시편에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면서 그걸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아, 사람이 살면서 빵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참빵이 되시는 그분,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참빵이 되시는 그분이 필요한 존재인 것, 내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허기질 때마다 그 허기짐만큼이나 그 갈증만큼이나 내가 영적인 어떤 구원자, 영적인 이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갈급함이 내게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신광야와 같은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고 있는데,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급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피부로 그렇게 체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뭔가 부족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때, 그 순간에 정말 내가 간절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에게 빵을 주시고 동풍과 남풍을 몰아치게 하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내 진영에 떨어뜨리시는 그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족한 상황에 내가 놓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지체들 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지만 또 그 중에서 더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가 그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교회가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돕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필요한 분량 전체를 다 채우지는 분명히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 있는, 이 신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도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것은 배고플 때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도 구할 수 있지만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도록, 더 많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에게 더 많이 공급해 주시도록 내가 갈망하고 갈증을 느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오히려 그게 더 절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큰 복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상황이, 지금 처해 계신 그 상황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뵐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에베네셀을 하나를 더 쌓으실 수 있는 커다란 에베네셀. 작고 작은 것들이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큰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이정표를 세우실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